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서 계신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까지 지켜주시어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 저희들을 이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끌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함께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이번 주에 이 신성한 권리라는 이름으로 계속 설교 시리즈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9절에서 23절을 뛰어넘었습니다. 다음 주에 브렛 목사님께서 19절에서 23절까지 설교해 주실 예정이고 오늘은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셨던 때가 언제가 마지막이었습니까?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을 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지난주에 저는 비가 오지만 조깅을 하러 나갔습니다. 정말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약 3km를 달리니 다른 조깅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목줄을 맨 개인 주인들이 이리 와라, 얼른 와라 하면서 짜증스럽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강아지가 있는데 비가 올 때는 남자들이 데리고 나가야 된다. 그게 남자들이 할 일이다 라고 얘기하곤 했습니다. 가을에는 빗속을 달리고 겨울에는 눈이 올 때 달리기도 합니다. 특히 어둡고 춥고 축축한 날에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봄에는 특히 5월이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햇살도 좋고 기온은 20도쯤 됩니다. 그때가 되면 갑자기 러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새 운동화에 새 티셔츠, 새 반바지를 차려입고 세상아 나는 달릴 준비가 됐다 하는 듯이 신나게 뛰어다닙니다. 그러다 초여름이 되면 뛰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뛰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9장 끝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의 목표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는 달리기와 싸움의 비유를 사용해서 독자들이 9장에서 10절까지 독자들이 이 신실함을 향해 나가도록 격려합니다.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 달리기와 결투의 비유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약 14km 떨어진 곳에서 열린 경기가 있었습니다. 달리기, 뛰어오르기, 창 던지기, 원반 던지기, 권투, 레슬링, 경마, 경주 이런 경기들이 펼쳐졌는데 오늘날의 올림픽과 캘거리 스탬피드가 어우러진 큰 경기 같은 대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종교와 운동과 예술이 어우러진 화려한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열린 올림픽 다음으로 명성이 아주 높은 경기였습니다. 이 이스미아 경기는 포세이돈 신에게 바쳐졌던 경기였습니다. 이는 바다와 지진, 말의 신입니다. 이 게임을 위해서 동물들이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황소나 숫양과 종마와 같은 것들이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조금 맛보고 나면 나머지는 모두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축제였으며, 그리고 지중해 연안 전역에 사람들이 모여 신나게 바베큐를 즐기는 훌륭한 구실이었습니다. 3일 동안 잔치와 음악과 춤이 펼쳐졌습니다. 이러한 경기들을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요점은 승리를 위해 달려라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경기장에서 달리는 선수들의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모든 달리는 사람들이 경쟁을 하지만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뿐입니다. 이기는 자한 명뿐입니다. 위로상 같은 거는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다른 제자들과의 경쟁으로 그 경쟁 안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비유를 통해서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느릿느릿 걸으면서 그냥 참가상이나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주를 시작했다는 것이 자동으로 승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장 마지막 구절에서 바울이 전하는 주요 권면은 단 하나입니다. 상을 위해 달려라. 상을 얻기 위해 달려라. 실패로 가는 길은 좋은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 왜 그렇게 급하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만약 바울이 예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끝까지 강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왜 보장된 상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그냥 편안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되었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바울은 결승선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달리고 이리저리 목적도 없이 돌아다니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제 막내딸이 고등학교 때 장거리 달리기 선수였습니다. 코치님께서는 경보도 하라고 강력히 권고하셨습니다. 경보는 집중력과 규율이 필요한 정말 힘든 종목입니다. 항상 한 발은 땅에 딛고 한 무릎은 고정해야 하는 경기입니다. 저희 딸은 1500m 경주에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경주가 거의 끝날 무렵 저희 딸은 거의 1등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승선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지 않아서 결승선으로 보이는 선에 멈췄고, 그 멈춘 사이에 다른 몇몇 선수들이 제 딸을 앞질러 갔습니다. 저의 딸은 결승선 5m 전에 멈춘 것이었습니다. 실제 결승선은 5m 이후에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제 딸아이는 정확한 결승선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바울은 우리에게 결승선을 주시하라고 강조합니다. 결승선이 우리를 어떻게 달릴지를 결정하고 옆이나 뒤를 돌아보는 순간 우리는 속도를 잃고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승선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일주일이나 한달 동안 어떤 제자의 길을 달리다가도 다른 더 즐거운 일에 이끌리면 길을 잃게 되기도 할 것입니다. 웰링턴의 형제 자매들로서 우리는 이 책을 서로에게 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에서 빈 목사님이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결승선의 시선을 고정한 채 몸을 앞으로 굽히고 결승선을 향해 손을 뻗은 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6절 후반절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목적 없이 달리는 달리기 선수도 아니고 맹렬하게 휘두르기만 하고 한 번도 치지 못하는 훈련받지 않은 선수도 아닙니다.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갑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을 위해 달려라입니다. 이스미아 경기에서 우승자는 소나무나 시든 샐러리로 만든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리는 화관을 받았습니다. 시든 샐러리를 만든 그 면류관 하나만 받았다면 그렇게 큰 동기는 되지 않았을 것인데 우승자는 명예와 돈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기념비와 조각상에 이름도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 또한 샐러리처럼 곧 시들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화관은 썩는 것인데 왜그 썩는 화관을 위해서 달려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스포츠 영웅들을 얼마나 빨리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작년 올림픽에서 누가 우승했는지, 누가 스탠리컵에서 우승했는지 정말 빨리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학업이나 직업적인 성공도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그저 빨리 없어지고 너무나 덧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은 운동 경기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잠깐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에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을 향해 달리는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어질 영원하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대조합니다. 지난 여름 저는 뉴웨스트민스터에서 조깅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콘도에서 나와서 공원을 지나고 프레이저 강변에 내려앉아 부두를 따라서 끝까지 달리고 다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마지막 1km를 프레이저 강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저한테는 정말 너무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달린다고 달렸지만 아마 제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 장면을 빨리 돌려야만 알수 있을 정도로 힘이 들게 걷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한 그날은 날씨가 정말 더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피곤해지고 힘들고 땀도 많이 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몸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날씨도 덥고, 그리고 정말 피곤하고, 그리고 아무도 안 보는데, 심지어 내 아내도 쳐다도 안 보는데, 그리고 누가 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 굳이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는 이것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러고 있을까? 그리고 천사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누가 시켰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달려가다가 멈춰버렸습니다. 바울은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상입니다. 그 집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 하늘의 상에는 그 그 상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것이며,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복음을 충실히 전파한 그 대가를 분명히 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영생을 얻기 위해, 구원을 얻기 위해 애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사회 어느 곳에서든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기를 바라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달려가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을 보면 금방 썩어 없어진 면류관을 얻기 위해 혹독한 훈련으로 자신을 단련하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시들지 않고 썩지 않은 면류관을 위해 얼마나 더 달리며 단련을 해야 하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오늘을 결정합니다. 몇주 후에 제가 달리는 것을 포기한 지몇주 후에 저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같은 경로였습니다. 퀸스파크, 그랜브룩 파크, 그리고 시내를 지나서 부두를 따라 언덕을 올라가는 거리였습니다. 같은 거리고 같은 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있는 저의 집이 목표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저는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기로 마음을 결심하고, 그러니 멈출 생각이 없었고, 왜냐하면 냉장고에서 상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해냈고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까? 제가 재밌는 사실을 하나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불치병 진단을 받은 누군가가 그가 불치병 진단을 받고 나서 썩어지지 않을 것, 영원한 것들, 자신의 주변의 삶의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들,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러한 곳에다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낸 정체성, 지위, 성취 이 모든 것은 더 이상 그 불치병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는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한 면류관을 위해 달리고 있는 것이 맞을까요? 이제 바울의 세 번째 요점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통제되고 훈련된 엄격함으로 달려야 한다. 절제는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운동선수들은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삶을 모든 영역에서 절제합니다. 잘못된 습관과 욕망과 식단까지 모든 것을 절제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런 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육체적 욕망, 성, 음식에 지배받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었던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욕망들은 쉽게 실패로 이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규율을 지키고 엄격한 식단을 따르고 단 음식을 포기하고 정해진 시간에 더울 때나 추울 때나 강제로 무조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차가운 물이나 포도주를 마음대로 마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은 우리는 월병이 안 되고 펌킨파이 안 되고 버블티 안 됩니다. 탄산음료 안 됩니다. 포인트는 승리하려면 몸과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 자기를 부정하고 고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은 올림픽 선서를 합니다. 10개월 동안 훈련 규정을 철저히 지키겠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정욕을 다스리는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자기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절제는 성적인 방탕과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과 또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버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유혹의 직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낙담을 해야 할까요?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은 구원과 용서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수준의 자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그리스도인 제자들의 경기를 잘하는데 그리스도 제자들이 해야 할 훈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수를 바라보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툼과 사회적인 성공을 하려는 모든 것을 버려라. 정욕을 버려라.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과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다른 음식을 삼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덧붙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허우적거리는 권투 선수나 목적 없이 달리는 달리기 선수와는 달리 바울은 자기 몸을 단련합니다. 단련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눈에 멍이 들게 한다 아니면 내 몸을 쳐서 시커멓게 멍들게 한다 라는 의미를 글자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내 몸을 노예로 만든다가 될 것입니다. 요즘처럼 보호와 안전이 강조되는 세상에서 이 말은 매우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정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단련을 위해 단련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쳐서 노예로 삼고 자신의 결심을 강화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대해 정하신 목적, 곧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 도중에 무너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앞서 저는 제 딸의 경보를 예로 들었습니다. 경보는 엉덩이, 무릎, 발목에 부담을 주고 고통스러운 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경기를 하다 보면 걷기에서 조깅으로 전환되는 게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경주를 하는 동안 관계자들은 그 경기하는 사람의 모든 발걸음을 면밀히 감시합니다. 바울은 실격당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은 정말 놀랍습니다. 자격이 없어진다는 말은 승인받지 못한다는 뜻으로 의미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승인이 안 된 금속이나 동전을 말할 때나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그런 동전들처럼 승인받지 못하는 상태, 자격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회심, 세례, 사도직으로 부르심, 그리고 복음 사역이 그의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는 지금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서 영원한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도덕적인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이 걸려 넘어지고 길을 벗어나고 다시 죄에 빠져 하늘의 상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은 바울은 확신과 경고 사이에서의 긴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고 그것은 정말 맞습니다. 하지만 지위를 추구하거나 쾌락, 우상 숭배하는 영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안일하고 자기만족적이며 자유를 남용하는 신자들을 바로잡기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의 삶은 그냥 순탄하게 사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사역을 하면서 심한 폭풍우를 많이 만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은 육체적, 정서적 고난을 견뎌내고 그리고 편안함과 안락함과 풍요로움 그리고 작은 즐거움들을 포기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자격을 잃고 싶지 않았고 고린도에 있는 그의 형제자매들도 자격을 잃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겨울에 달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11월에는 폭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1월에는 눈을 만날 수가 있고 추위와 바람 등 온갖 악조건을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악조건에 맞설 때 우리는 가장 숭고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달리는 기쁨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왜 하는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경주를 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희망이 정말 비가 내리듯이 퍼부을 때가 있고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차가움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회적, 문화적 역풍을 직면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의 순간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이 누구로 창조되었는지 이해하고 여러분의 존재하는 이유, 즉 여러분의 목적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 면류관을 목표로 하고 달리는 것입니다. 달리다 보면 저녁이 되면 17도에서 18도가 되고 태양이 아름답게 빛나고 나무 사이로 아름답게 빛나는 석양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 저녁의 하늘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달리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리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해지도록 용서받도록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모두 용서를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갖도록 주님은 주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과 소속감과 함께 영원한 목적이 생겼습니다. 헬렌 켈러를 모두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19개월이 지나고 나서 병을 앓고 난 후에 눈과 귀가 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과 귀가 먼 상태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녀는 최초의 눈과 귀가 먼 사람으로서 하버드를 졸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헬렌 켈러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은 과감한 모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과감한 모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인생의 과감한 모험을 모험으로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랑을 알게 하셨고 사랑을 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만찬에 나아가실 때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달려왔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온 은혜로 내가 인생을 살아왔는가, 내가 지난주를 살아왔는가, 내가 상처를 입었을 때 내가 흘리는 그 피가 복음을 피웠는가.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말과 행동을 했을까요? 저처럼 여러분도 혹시 실패를 하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의 만찬을 참여하실 때 저희들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결승선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돌아서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이러한 경기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 아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두 번째로 좋은 때는 지금이다. 이 삶의 경주에 뛰어들기에 가장 좋은 때는 지금 오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바침으로 경주에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 경주에서 경주를 그만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하는 경주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게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게 오셔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게 오셔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세요. 그리고 용서의 선물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완전하게 채워달라고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라면 오늘 이 만찬에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을 갖고 묵상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